안녕하세요. 월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화로운 벨리에서 라이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증시가 뭐 상당히 약세를 보였죠. 뭐 이란이랑 미국, 이스라엘의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가면서 지정학 리스크가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지난주에 FOMC에서 조금은 좀 매파적인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심리가 흔들렸죠. 그래서 파월이 이제 인플레를 신경 쓰는 듯한 여러 발언들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쟁, 그다음에 연준의 어떤 신중한 스탠스 겹치고 또 인플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4월에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여러 맥락들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수 있는지 그런 몇 가지 시그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한달 정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 내내 미국 경제를 괴롭힌 건 관세였죠. 이게 물가에 아주 크리티컬하게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고요. 근데 이제 올해 2월 20일 대법원이 관세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관세 정책에 철퇴가 가해졌습니다. 이후에 트럼프는 이제 판결이 나온 그날 이제 오후에 다른 법률도 끌어다가 10% 글로벌 관세로 갈아타면서 관세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요 새로 끌어다 쓴이 관세 자체는 150일짜리 한시법이라서 지금 다가오는 7월 24일 정도에 만료가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살아있는 시점인데 인플레 쪽의 영향이 어느 정도로 더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관세 여파가 조금 시장에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충격이 가해졌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을 공습해서 하메네이 사망하고 이란은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유가 상승이 시작됐고요. 지난 며칠 사이에도 뭐 계속 시끌시끌했는데 주말에 이제 트럼프가 호르무즈 안 열면은 이란의 발전 시설을 말살하겠다 하면서 48시간 최후 통첩도 보냈습니다. 여기에 이란도 우리 발전소 건드리면은 걸프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을 치겠다 하면서 즉각적으로 맞받아쳤고 홍해까지 확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래도 이제 어제는 트럼프가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연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유가 하락하고 주가도 소폭 반등했는데요. 근데 뭐 여전히 이란은 워싱턴과 대한 적 없다면서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양측 사이에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달리오 형님,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가 지금 이 전쟁이 미국에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3월 16일에 달리오는 이제 트위터 X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제목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다. 달리오는 결국 이 해협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면서 이란이 계속 이걸 쥐고 있거나 심지어 협상 카드로만 보유하고 있어도 미국은 이미 전쟁에서 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호르무즈는 글로벌 경제의 필수적인 항행로이므로 미국이 이곳의 자유 통행을 보장하지 못한다면은 미국이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글로벌 패권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리오 이제 역사를 좋아하죠. 역사적으로 볼때 제국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거의 공통적인 패턴을 밟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핵심 교역로를 놓고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패권 국가와 충돌했을 때 패권 국가가 이 충돌에서 패퇴하게 되면서 헤게모니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패권 국가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이런 기축통화를 바탕으로 재정적으로 과도하게 확장을 한 상태에서 군사적으로도 열세를 좀 드러낼 경우에 이제 군사적으로 동맹국에게 그리고 금융적으로는 채권국에게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고 그러면 국채와 통화의 가치도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국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을 때라든지 혹은 네덜란드나 스페인이 영국한테 이 해상 통제권을 잃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미국이 만약에 호르무즈에 그런 통제권을 잃게 될 경우에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달리오는 낙관적인 어떤 경로도 열어두는데요. 미국이 이제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보장하고 이란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패권을 좀 입증을 하면서 미국처럼 달러 신뢰도가 다시 강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다른 동맹국들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만으로 지금 이란을 자발적으로 굴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호르무즈를 탈환하기 위한 그런 대규모 전투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지도부한테는 이게 사실상 존망이 걸린 문제고 이란의 일반인들도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보다 훨씬 더 인내력이 강할 것 같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리오의 입장을 요약하면은 해협이 열리면 패권 재확인, 안 열리면 패권 몰락. 그 영향이 유가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 달러, 국채, 금, 세계 자본 흐름 전체에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달리오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쟁이 결판날 수 있는 시점은 아마도 4월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기심을 한번 자극하고 이렇게 한달 되돌아봤고요. 이제 3월 FOMC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동 정세가 요란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긴 하죠. 이제 2, 3년 동안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진 않는지 촉각을 좀 곤두세우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통화정책을 운용해 왔는데요. 지금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인플레 자극할 수도 있는 국면이 되니까 한층 또 경각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연준의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3월 18일에 FOMC 회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고요. 3.5에서 3.75%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예상된 결과였죠. 근데 내용을 이제 보면은 좀 다소 배파적이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먼저 점도표에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점도표는 아시다시피 연준위원 19명이 각자 올해 말 금리를 어디로 보느냐 그걸 점으로 찍은 건데요. 중위값이 12월과 똑같이 올해 1회 인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파월이 요속 내부 사정을 좀 공개를 하면서 결국은 4~5명이 2회 인하에서 1회 인하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거를 밝혔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연준이 뭐 이전과 같은 입장 유지한 것 같지만 뜯어보면 좀 매파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7명은 아예 올해 인하가 없을 거라고 했고 극소수는 인상 가능성도 좀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파월의 인플레이션 관련 발언이었는데요. 연초에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게 진전이 없으면은 금리 인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은 관세의 어떤 일회성적인 그런 가격 효과가 올해 중반쯤이면은 좀 빠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 중반까지 그 상품 부문 인플레가 내려오는 거 확인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때까지 이게 잘 내려오지 않으면은 금리 인하에 좀 신중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비주거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에 좀 답답함을 느낀다고도 하면서 서비스 부문의 디스인플레이션적인 요소들이 좀 있기는 하다. 뭐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 파월의 딜레마를 보면은 어쨌든 고용 리스크는 좀 하방에 있고 인플레 리스크는 상방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쪽은 좀 경기 진작해줘야 되는데 요쪽은 좀 억제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딜레마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러면서도 파월은 고용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에 처해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양대 책무 중에 그래도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가중치를 두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번 FOMC가 좀 매파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FOMC 이후에 연준 이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는데 대체로 같은 방향입니다.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도 3월 20일에 유가 충격이 좀 크고 지속적이라면 근원 인플레까지 번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굴스비도 비슷하게 그런 뷰를 내비쳤고 또 보우먼 그다음 미란 등 다른 위원들은 아직까지는 뭐 영향을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좀 신중하게 발언을 했는데요.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파월을 포함한 연준 수뇌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경계하는 모습, 일부는 여전히 고용 리스크를 심상찮게 보면서 좀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 리스크가 존재한 상황에서 연준이 물가에 집중할 경우에 통화 정책 대응이 좀 뒤처질 위험이 커질 수 있죠. 작년 관세 쇼크 때도 경험했듯이 연준이 뒤처지게 한 거에 대한 우려는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무게를 실어 말한 대목이 또 따로 있는데요. 이날 파월은 5년 동안 인플레이션 이 목표를 상회했고 충격이 연달아 나타났다. 경제 주체들이 기대 인플레 방정식을 좀 바꾼 것 아니냐. 이걸 우려한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대 인플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사람들이 물가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은 실제로 현실이 될 수가 있겠죠. 기업도 이제 미리 가격을 올리고 노동자도 물가 오를 거니까 나도 임금 인상 해줘. 소비자도 물가 오를 거니까 좀 미리 사두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물가 오르고 임금 오르고 그런 똑같은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 되는 겁니다. 1970년대 정확히 요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1973년 오일 쇼크, 그다음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연달아 터지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물가는 영원히 오르는 것이라는 인식이 박혀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려버린 그 기대 인플레를 다시 잡기 위해서 당시에 볼커는 20%까지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기 침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펠로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제 컨텍스트들이 또 역사가 계속 돌고 도니까 글로벌 매크로 실전편 70에서 80년 되겠다 보시고 오시면은 요런 컨텍스트 읽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파월이 두려워하는 게 정확히 이겁니다. 현재 연준의 전략은 일시적 충격이다. 파월이 계속 21년도에서 또 일시적 충격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대 인플레를 조금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런 전략이 작동한 전제가 장기 기대 인플레가 어쨌든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장기 기대 인플레가 무너져서 그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이거는 일시적이다.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뭐 22년도 러우 전쟁이 있었고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유가도 급등하고 CPI도 9%까지 올랐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이 상당히 요게 또 올라갔죠. 그다음 여기서 또 호르무즈 때문에 에너지 충격까지 오면서 5년 동안 세 번의 물가 충격을 겪게 되는 건데요. 양치기 소년에서도 늑대 나타났다 두 번까지 괜찮은데 세 번은 이제 큰일 나죠.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1, 2년에 한 번씩 물가 충격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자기 현실적인 예언이 좀 실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준의 전략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핵심 지표는 5년에서 5년 선도 기대 인플레이율인데요. 이게 이제 파월이 과거에 직접 언급했던 지표입니다.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쉽게 말하면은 그 시장이 5년 뒤부터 이제 10년 뒤까지의 평균 물가를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유가 변동이나 어떤 관세 같은 단기 노이즈를 걸러내고 장기적으로 시장이 연준을 믿느냐를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게 3월 20일 기준으로 2.13%입니다. 이게 연준의 목표인 2% 근처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뭐 5년, 10년 봤을 때 그래도 뭐 지금 단기 노이즈가 있어도 2% 정도로 안정되겠구나. 그렇게 안정 추세에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5년, 5년 선도율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이 기존 추세의 어떤 상단을 돌파하게 될 그런 조짐을 보이게 된다면은 연준한테는 굉장히 위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하 논의가 아니고 인상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채권 시장은 이제 단기 기대 인플레 전망을 반영하는데 2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근데 지금 2년물 국채 금리도 3.9%를 돌파했습니다. 원래는 전쟁 전에는 3.5였는데 3.9를 돌파했고요. 이 유가 충격으로 인한 우려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 폭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축소했다는 것이죠. 연준이 올해 인하할 거야에서 올해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시장도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혹시 인상까지도 고려하나까지 요 채권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달리오가 말한 최종 결전, 즉 중동 분쟁의 결과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기대 인플레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초긴장 모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육각 안 빠지면 에너지 충격이 일시적이 아니게 되고, 일시적이 아닌 충격은 기대 인플레를 흔들 수 있고, 기대 인플레가 흔들리면은 연준의 전략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면상으로는 유가와 전쟁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지만 그 아래에는 기대 인플레라는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고 할수 있고요. 근데 그보다도 더 아래, 항상 우리가 산 주식이 1층인 줄 알면 지하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비슷하게 파월도 이게 1층인 줄 알았는데 금융 시스템의 하수관 같은 곳이 또 있습니다. 이또 다른 긴장이 있는데 바로 머니마켓의 동향입니다. 이 머니마켓은 다들 이제 벨리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들이 하룻밤 단위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레포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잘 돌아가야지 경제 전체 자금 흐름이 원활하죠. 이 금융 시스템의 윤활유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 시장의 그런 구심점 노릇을 하는 것이 미국 국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유동성 전문가인 마이클 하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기관 투자자들이나 중앙은행, 정부기관 등에게 유동성 데이터 자문을 해주는 크로스보더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견해를 설명드리자면은 간단히 말해서 금융위기는 주식이 아니고 채권에서 시작된다는 건데요. 그건 현재 금융시장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이 국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본시장은 그냥 돈놀이 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자본시장 결국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우리가 아는 시장을 말하는 건데 보통 이런 시장이 왜 존재하느냐 그 존재 의의를 말할 때 생산적인 영역에 투자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금을 배분하는 그런 시장 기능을 수행한다고 교과서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웰이라는 사람은 자본시장은 지금 생산적 투자에 자금을 배분하는 곳임과 동시에 사실상 그냥 부채를 굴려주는 곳이기도 하다. 빚 돌려막기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금융시장 거래의 70% 이상이 기존 부채를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재융자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 빌린 돈을 또 빌리기 위해서 자본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빌리는 구조가 그런 돌려막기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담보의 기준이 되는 국채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채가 계속 뭐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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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은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럼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당연히 지금 담보로 준게 같이 하락을 하니까 담보를 더 내놔라,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경색이 되고, 유동성이 좀 막히니까 국채 담보 가치가 또 떨어지겠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유동성의 그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이 하웰의 논리고요. 이런 사례는 2019년에 나타났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요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작년 11월, 12월에 지금 지중금이 2.8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레포 시장이 조금 스트레스가 심화됐죠. 그래서 연준이 이제 RMP 라는 그 수단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제가 요거 시황에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요건 이제 연준이 국채를 사들여서 시스템에 유동성을 다시 넣어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재무부가 뭐 정부 계좌, TGA, 어카운트에서 재정 지출을 또 하면서 돈을 시중에 좀 풀었고요. 그런 것들 덕분에 이제 지중금은 최근에 3조 달러 이상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포 시장 스트레스도 진정 국면에 들어갔고요. 근데 요런 레포 스트레스, 요런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레포 시장의 스트레스는 여전히 작년 중순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해소 과정에 있는 거지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 요거는 사실 일정 부분은 또 연준이 의도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난 영상에서 좀 정리해뒀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은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달리오의 그런 프레임과 연결이 됩니다. 패권국이 이제 재정적으로 과도하게 팽창된 상태에서 통제력 약화가 드러나면은 동맹국과 채권자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처럼 유동성이 살짝 빡빡하다 싶은 상황에서 달리오의 경고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증명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국채 신뢰가 흔들리면서 이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또 머니마켓의 압박이 가해지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제 관건이 되는 게 4월입니다. 4월. 달리오가 말한 최종 전투가 결판나는 시점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월이 그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4월은 세금 시즌입니다. 세금 시즌이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시중에 돌던 유동성이 이제 다들 세금 내야 되니까 정부 계좌인 TGA 어카운트로 흡수가 됩니다. 시중에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재무부 추정에 따르면은 4월 말 TGA가 약 1조 250억 달러 수준까지 정점을 찍은 뒤에 5월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4월에 그 유동성 환경이 일시적으로 좀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반대 방향의 힘도 있긴 한데요. 이제 올해 4월에는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세금 환급이 또 예정되어 있어서 세금 납부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로 TGA가 불어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일시적으로 말려버리는 힘이 하나가 있고, 세금 환급의 그런 긍정적인 또 유동성을 풀어주는 힘이 또 하나가 있어서 어느 게 강하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좀 오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타이밍이 굉장히 묘하게 겹칩니다. 현재 이란으로 이동 중인 해병대가 있습니다. 이 병력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그 시점이 이제 4월 초중순과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협상 이야기가 나온 것도 조금 다르게 이해해 볼 수도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인플레 측면의 우려도 있고 또 유동성 스트레스도 고려해야 하니까 일단 이란과 협상을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킬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미국은 4월에 이란을 때릴 수 있는 밑작업을 어느 정도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또 시장이나 펀더멘털이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케어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보면서 맞춤으로 응수타진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2월 달에 이미 이스라엘과 이란을 타격할 준비를 맞춰놓고 이란과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급습을 한 것과 같은 패턴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충돌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시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화해 무드를 원한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여전히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강세 전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시즌으로 어쨌든 유동성이 타이트해진 시기에 요 호르무즈 작전 성패도 결정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 달리오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채와 달러가 지지를 받느냐 마느냐가 요때 이제 윤곽이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4월 28일, 29일 파월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회의까지 겹치죠. 그래서 4월 중순에는 3월 CPI와 PPI가 이제 발표되는데 해협이 열렸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충격이 일시적인지 아닌지도 결정되고 그게 기대 인플레와 국제 시장의 운명을 가르고 그게 또 연준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4월에 패권국의 위상을 건 군사작전, 이 군사작전이 어떻게 실제로 이행될지 또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거를 지켜봐야 될 거고 파월은 요걸 이제 해석해야 되는 굉장히 난감한 마지막 회의를 맞이하고 있다. 시험대에 오른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인플레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인플레나 유동성에 관련해서 시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요걸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반대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의견도 나중에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안 올라가는 버전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가능성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좀 가볍게 소개 드리면은 월가의 주요 하우스 중에서 일부가 좀 지적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인플레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 성장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다. 아직 되게 이게 이슈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의외로 유가 상승은 오히려 물가보다 성장 쪽에 가하는 리스크가 클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아까 전에 그 연준이 좀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대목이고요. 그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요 마이클 게이펀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인 제목의 레포트를 냈습니다. 금리 인상 공포는 과장됐다.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는 언론은 이미 인플레이션이라는 필터를 끼고서 연준을 좀 편향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요. 파월의 기자회견을 분석해 보면은 질문 18개가 인플레이션에 관한 것이었고 지금 노동시장에 대한 거는 5개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뭔가 기자들이나 시장이나 다 인플레 위주로 막 물어보니까 파월도 뭐 아무리 중립적인 의장이라도 그 물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당연히 매파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인플레보다도 저성장이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다들 이제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가 자극된 것만 걱정하고 있지만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유가 폭등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 특히 미국은 기름을 많이 이제 쓰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많이 들면은 전반적으로 소비에 직격탄을 맞게 되고요. 이제 지출 감소하고 고용이 또 악화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가 충격이 크면은 소비 꺾이고 고용 꺾이고 그러면 연준의 경로는 인하 쪽으로 비대칭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 얘긴데 골드만삭스도 똑같이 이제 비슷한 시각입니다. 지금 시장이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인플레 충격은 가격에 반영했는데 성장에 가는 충격은 아직 반영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상황에서 뭘 봐야 되느냐? 세 가지 시나리오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호위 수송을 해가지고 4월 말까지 해협의 3에서 50% 정도가 부분적으로 제기가 좀 되고 관세 인플레가 좀 2분기에 피크를 찍고 하반기부터 좀 둔화되는 그림이라고 해보면은 요게 뭐 기본 시나리오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준은 9월 전에 동결 이후에 뭐 잘해야 하반기 한 차례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이제 에너지 섹터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금리에 민감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받겠죠. 그다음 낙관 시나리오는 뭐 조기 해결이겠죠. 카타르나 오만 등의 중재 채널이 작동해서 한달 내에 휴전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고 유가는 뭐 80달러대에 복귀를 하면서 기대 인플레도 안정된 시나리오고요. 연준이 인플레 우려를 그좀 잠재우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최근 조정을 받은 성장주나 기술주가 다시 강세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비관 시나리오는 확전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5월 이후까지 지속되고 이란이 홍해까지 확전되면서 유가는 130에서 150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건데요. 그러면서 연준은 뭐더 이상 기다려보자라고 할수 없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비관 시나리오고 그러면은 동결 장기화 혹은 인상 논의를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작전이 실패하거나 장기화되면서 미국 제 신뢰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겠죠. 자, 그럼 뭘 모니터링 해야 되느냐?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년 선도 기대 인플레이율. 요거는 벨리 경제지표 동향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경제지표 열람.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뭐 선박 통행 당연히 뭐 유조선 통과가 재개되면은 유가가 급락하는 트리거일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4월 10일에 발표되는 3월 CPI입니다. 이게 호르무즈 사태에 따른 그 에너지 충격이 반영되는 첫 물가 데이터라서 중요한데요. 이게 헤드라인으로 3% 넘으면은 연준이 좀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4월 세금 시즌 TGA 변동과 그 레포 스트레스입니다. 세금 납부와 환급의 힘겨루기 결과가 요 유동성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겠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4월 28, 29일 FOMC입니다. 파월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데 여기서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가 하반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요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겠죠.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율되지 않는 듯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 이 이란과 미국 사이의 협상 이야기가 오갈 때 이스라엘이 과연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한 가지 덧붙이면은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은 그 초기에는 금리 인하와 은행 규제 완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연준이 대형 은행의 추가적인 자본 요구량을 3.8에서 4.8%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이 여력이 레포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느냐, 자사주 매입으로 빠지느냐도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오늘 시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보시다시피 변수가 너무 많은 시점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을 뭐 그렇게까지 서둘러 내릴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뭐 조금 더 신중하게 임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나눠 놓고 각각에 맞는 대응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4주가 결정적인데. 근데 지금 사실 뭔가 일이 터지고 나면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 터졌을 때그 터진 지정학적 이벤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굉장히 지정학 이벤트 자체를 예측해야 되는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에 뭐 상륙작전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야 되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고요. 저는 평상시에 어떤 매크로적인 시장 체제나 이런 것들을 보고 1차적으로는 자산군 배분 같은 부분에도 평소에 신경 써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어쨌든 요런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황이 변하면은 후속 영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황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산업 리서치. 간단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초기 버전이라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만들면서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갈 건데 지금 핫한 산업들을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트렌드를 볼수 있습니다. 매주 핫한 트렌드들. 요게 저희가 SNS랑 뉴스랑 시장 영향도 등을 저희가 데이터 긁어 모아가지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 요렇게 클릭하면은 생성형 AI 관련한 어떤 산업, 클라우드 인프라. 지금 거의 반도체들이 핫하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AI, 퀀텀 컴퓨팅. 뭐 요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192개의 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큐레이팅을 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큐레이팅을 해서 거의 200가지의 산업으로 나눠 놨고요. 자, 그러면은 뭐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농화학 제품 클릭을 하면은 짠, 농화학 제품의 개요. 지금 이 농화학 제품 산업군은 관전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요소, 인산염, 칼륨 가격은 26년 파종기까지 계속 이거 제가 너무 생소한 얘기라 가지고 26년 파종기까지 계속 상승할 것인가? 그리고 그럼 분석 근거랑 용어가 뭐냐? 디캄바가 뭐냐? 저같이 농화학 제품 모르면 디캄바 경력 처리가 뭡니까? 했을 때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캄바 재승인은 미국 제초제 시장 경제성을 안정시키는가 아니면 불안정하게 만드는가 관련해서 우리 실시간 내러티브에 또 요런 그 백트레이서가 여기 있죠. 업계 디캄바 규제의 실효성을 시험하고 있다. 이전에 왜 이런 걸로 이제 흘러왔는지 법원이 뭐 무효화하고 이렇게 해온 것들을 볼수 있고 앞으로 그불 시나리오, 베이스 시나리오, 베어 시나리오 이렇게 된다.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 클라우드랑 AI 생성형 AI밖에 모르지? 요새 핫한 산업 뭐야? 농화학 제품 산업도 아냐? 디캄바 아냐? 지금 제초제 시장 경제성 안정되는 게 얼마나 지금 크리티컬한 건지 아냐? 한번 하면은 야, 너 도대체 그런 거 어디서 이제 꺼드럭거릴 수 있어. 꺼드럭거리기 되게 좋은 기능들이다. 뭐 하여튼 요런 식으로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를 200개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제공을 하고요. 또 산업 컨텍스트, 시장 규모, 성장률, 그리고 밸류체인. 밸류체인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원료, 장비, 제조, 그다음 제재화에서 유통, 그다음 가격 추이, 그다음 주요 기업들이 정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산업이 또 있습니다. 관련 산업, 또 주요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또 정리가 돼 있고. 이제 밸류체인 쪽으로 가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산업 리서치 초기 버전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럼 밸리 오디세이는 뭐냐? 이제 펠로우 분들은